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더 많은 지역을 해방하기 위해 반격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동부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발표 이후 어제 화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도 누군가는 최근 승리 이후 소강 상태로 여겨질 것이라며 현 상황은 소강 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헤르손과 동부 마리우폴과 같은 러시아가 점령한 다른 지역들을 해방하기 위해 반격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르키우주 이지움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교외 소도시인 데르아치 시장은 어제 TV에 출연해 집단 매장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데 약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훈련과 순찰에 초점을 맞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참모부 간 접촉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중국을 방문해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회원국인 헝가리에 대한 75억 유로의 자금 지원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요하네스 한 EU 예산행정 담당 집행위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제안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정부의 부패와 법치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EU 예산을 보호하고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법치와 인권과 관련한 EU의 권고를 외면했고 이에 EU는 헝가리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U 의회는 지난 15일 프랑스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헝가리가 권위주의 체제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헝가리의 민주적 규범과 기준이 결여돼 있고 헝가리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 등과의 핵합의 복원에 앞서 합의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합의는 지속돼야 하고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이 있다면 미국이 합의에서 탈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서 이미 본 행동 때문에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보장이 없으면 신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어 좋은 거래이고 공정한 거래라면 이라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진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때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약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답변이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 대응해 타이완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 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영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도널드 레이건 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식량 안보와 보건협력,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14도, 최고는 11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영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 대북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미국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 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점점 핵 사용과 관련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핵 공격은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한 7차 핵실험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조율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추구, 개발하는 것은 영내와 세계 안보,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에 차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준비 차원에서 실무급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이번에 4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의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미한 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선 미국이 최근 열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선제 사용의 길을 튼 핵무력 정책 법제화 조치 등 핵 위협을 노골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의도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 대미 압박 시도,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완전성을 갖춘 미한 연합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안보 환경을 고려한 연합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 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 합동 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6일 약 5년 만에 재가동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에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의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데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미한의 대응 태세가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 때 공동 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 때 보도자료에 머물렀던 회의 결과물이 이번엔 공동성명이라는 격상된 형태로 나온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활용 강화와 핵 또는 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훈련과 연습의 증진 등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마친 후에 공동성명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하고 또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미한이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회의도 개최하기로 한 점 또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됐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와 운영과 같은 확장 억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됐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현동 한국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간담회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5세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을 한반도 영내에 전개하는 것도 미 측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제는 이제 무력시의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확장 억제 합의도 그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좀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사용 시 상응한 즉각적 보복 방침을 천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센터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지나친 확전과 전면전을 가져올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상응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북한이 사용한 핵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술핵을 사용하면 전술핵, 전략핵을 사용하면 전략핵, 그리고 우리가 입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복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북한이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지휘협정합동위원회가 열려 사드부지 추가 공여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여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2차 공여 면적은 40만 제곱미터로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만 제곱미터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포대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부지 공여가 뒤늦게 완료된 것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사드에 반발한 중국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 의지가 강한 현 윤석열 정부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병력과 유류의 휴일 심야 차량 수송 강행에 이어 부지 공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상호 운용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일상적인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랭포드 미 해군 대변인은 16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부산항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로널드 레이건 함과 관련 미국 함정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국민과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의 자산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양자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들은 한국군과의 상호 운용성과 팀워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방어 위준의 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언제 입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지난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 7함대의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번 주 부산에 입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핵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5년여 만이며 입항은 같은 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은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을 비롯해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3일 레이건함과 순양함, 챈슬런스 빌함을 비롯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베리함, 벤폴드함 등이 포함된 항모 타격단이 전날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7함대 작전지역에 전진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군축 대화를 끌어내리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16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공약인 만큼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한국 핵 무장론에 대해선 한국 경제와 동맹관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와 마크 토콜라 한미 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차 석좌님, 새로운 법령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새 법령은 북한군이 필요에 따라 핵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두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I don't see contradictions per se.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그 자체로 모순은 없습니다. 북한 핵에 관한 모든 결정을 지도부가 내린다는 점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동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도부가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그런 결정이 자동으로 내려지거나 지휘 계통의 합의 수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일종의 핵보복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제 공격이나 참수 공격을 당한다면 말이죠. 이번 메시지의 큰 부분은 자동 보복 개념입니다. 다른 부분은 북한의 선제 공격 조건에 대한 것이고요. 여태껏 북한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실존적 억지력으로서의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선제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어떤 조건도 기술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새 법은 북한 지도부가 공격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혹은 김정은 유고 시에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요. 김정은이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I think it's more than that. The previous North Korean nuclear doctrine, as Victor said, was to deter nuclear attack.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석좌님의 말처럼 북한의 기존 핵 독트린은 핵 공격을 저지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섰습니다. 새 법은 핵무기를 사용할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도부뿐 아니라 전략적 대상에 대한 공격과 재래식 전쟁을 제한하는 시도, 국가안보와 인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파국적 위기 등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은 그들이 선택할 어떤 이유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제 공격도 언급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을 심하게 야기하는 독트린입니다.
차 석좌님, 김정은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키죠? 상대방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에서 말이죠.
So I know that statement is surprising to most, and as a former negotiator, you would expect that is quite depressing.
그런 발언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건 아무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북한의 의도를 생각하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가 적어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그런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성명을 내므로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은 되돌아올 수 없고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고요. 저는 북한이 실제론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들은 군축 협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 4년여간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많이 변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억제력 제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 말이죠.
It probably has been too long since they've met. And given as Victor says, the North Koreans are working through their checklist of all the things they said they would.
지난 만남 이후 너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 독트린에 올린 모든 리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 협의체가 다시 만나는 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아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확장 억제 협의체를 뛰어넘는 핵계획 그룹 NPG가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이 NPG를 운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NPG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차석자님, 확장 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의지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자국 도시 하나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을 보호하려 할까요?
So, you know, this is the question that I think we both often get when we go to conferences and things in Korea.
한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 등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제 간단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북한이 미국 도시를 위험하게 만들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인의 생명과 이해관계가 지켜되지 않는 한반도 분쟁을 상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7,500명의 미군 병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고요. 한반도는 분쟁 발발 시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부 처리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모든 나라들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최근 70% 이상의 한국인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톡의 일부 한국 시청자들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과 목소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Well, in a democracy, you should take public sentiment seriously. And I'm always prepared to listen to colleagues who have ideas they'd like to put forward.
민주국가는 대중의 정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는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고 그런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입니다. 한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과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질수록 한국의 핵 보유가 불러올 모든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차석자님, 일각에선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논의 자체가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really think so. I think China is committed right now.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국과 관련해 믿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관여하면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요.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요. 그것이 육자회담의 전제였고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과 같은 고위관리 발언을 보면 중국이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대체로 거래적인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이죠. 그건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이런 개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고 새로운 경쟁의 전략 틀 속에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 문제를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 보유 논쟁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합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 주로 집중한 한국의 역할이 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Well, South Korea's role is changing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You know, I don't think we can appreciate yet how different the world has become.
한국의 역할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기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세상을 수년 전과 매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안보와 경제 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급망 회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도 아닙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하나의 작전지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건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나토의 2022 전략 개념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각각의 지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21세기엔 단일 작전지대죠. 그런 세계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석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entirely agree with what Mark said. I think it's certainly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Korea.
토클라 부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의 대외 환경이 물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 한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과도 연관 짓고 싶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외교 정책에 대한 경험도 없었죠. 제가 놀란 건 대선 당시 외교 정책 관련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밝힌 외교 정책은 내가 일본과 무엇을 할 것이다. 혹은 중국과 이렇게 하겠다. 나토와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공급망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내 외교 정책의 나침반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개방된 정치 질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지켜보는 외부인이지만 누군가 외교 정책을 배우고 있다면 저것이야말로 외교 정책을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파악한 뒤 외교 정책이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복합적입니다. 외부 환경이 한국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 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인권, 개방된 경제와 정치 질서 등에 대한 옹호를 믿는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북한을 넘어 더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차석자님, 앞서 한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Well, I certainly hope that they'll come up with solutions. I mea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a domestic policy act.
물론 양측이 해결책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국내 정책을 다루는 법입니다.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함의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국내 정책 부문과 외교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두 부문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이 그런 경우인데요. 한국이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것이죠. 양쪽이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Yeah, I don't expect a quick solution. I think given the domestic politics of Victor said, nothing much can happen.
신속한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차석자님이 말한 것처럼 국내 정치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좋은 징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둘째는 이 법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혜택을 볼 한국 회사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섞여 있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은 이 법으로 2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겁니다. 또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법이 원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대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수정돼야 한다는 뜻이죠. 제 마지막 논점은 이 법이 좋은 취지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이 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까지 빅터 차 석좌와 마크 토콜라 부소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의회 내 한국계 하원의원들이 미한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 북한과 같은 독재주의 정권의 위협에 대항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전날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미한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 사무실도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 한인단체들이 미한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데 김 의원이 힘을 보탰다며 김 의원은 미한 파트너십의 리더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되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40년 전인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이 서양국과 처음 맺은 외교관계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제77차 UN 총회에서 미국은 식량안보와 보건협력,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을 계기로 미한 정상회담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20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유엔을 수호하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글로벌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is is a moment to defend the United Na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6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 식량 불안을 해결하고 세계 보건과 보건 안보를 발전시키며 유엔 헌장을 지지하고 유엔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우선 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 식량 불안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스페인과 함께 식량 안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새롭게 유행 조짐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을 언급하면서 세계 보건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Second, we will again make global health a key focus on this year's high-level week.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보건 위협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유엔 총회 기간 블링컨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회의를 공동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에서 당면한 다른 공중보건 위협을 다루고 다가올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공중보건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유엔 총회에서 다룰 주요 목표로 우리의 역할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미국 정부가 세계 식량 안보와 보건, 유엔 헌장 수호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시슨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w on this last point, Security Council reform, we do not believe the United States should defend an outdated
시슨 차관부는 미국이 시대에 뒤처진 현상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안보리 개혁의 장애물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만 21세기까지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믿을 만한 현실적 제안과 관련해 합의할 것을 각국에 진지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글로벌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지역적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슨 차관보는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개막 첫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해왔지만 올해는 영국 엘리자베스 전 여왕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하루 늦춘 21일 연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 기간에는 미한 한일 양자 정상회동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인권 탄압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가 유엔의 결속을 위협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77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0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물품에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대북 지원단체 유진벨 재단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진벨 재단의 대북 의료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 특히 다재내성 결핵 환자와 광범위 내성 결핵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자 반입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지난 2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으로 이 단체가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품은 모두 584종입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영양 보충제와 산소 발생기, 엑스레이 기기 245종, 신속한 결핵 및 신종 코로나 진단을 위한 장비인 진 엑스퍼트 관련 물품 19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각종 부품과 실리콘 등 병동 보수를 위한 물품 218종, 볼펜과 티슈, 종이 등 현지 직원을 위한 물품 102종 등 다양한 물자가 제재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재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자 운송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유진벨 재단이 요청한 1년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벨 재단은 내년 9월 2일까지 관련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물품을 최대 3번에 나눠 북한에 운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목적에만 이 단체의 금융 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위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공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 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와 기타 사항들을 준수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이 단체가 지난 8월 23일 제재 면제를 요청한 지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면제받은 물품이 실제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감에 따라 인도주의 물품 상당수가 제재위의 승인을 받고도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난 1995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대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왔고 그동안 북한 내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결핵 환자 25만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신규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이번 유진벨 재단을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뉴욕의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북한 측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유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접수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 대표단이 16일 뉴욕의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측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살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며 동생이 어떻게 죽었고 무엇 때문에 무참하게 살해됐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고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한민족 같은 동포로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부디 동생의 죽음의 진상을 알 수 있는 조사와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위해 속 시원한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제가 사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통큰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이 씨는 동생의 어린 자녀와 가족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서 형으로서 진실을 규명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당국자들과 유엔의 3자 회동을 제안한다며 김 위원장이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당국자들과 유엔의 3자 공동진상조사 만남을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위원장님의 통큰 배려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아픔보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북한 지도부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2일 열릴 이대준 씨 장례식에 북한 당국이 조문단을 파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 측은 BOA에 행사 뒤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소환을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북한 대표부가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우체통에 소환을 넣어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북 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은 사라진 것인지 북한 핵 문제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9월 8일은 북한 핵 문제에서 기록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선제 공격 등 11개 항목에 걸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법령으로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9일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제화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이어 2013년 4월에는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 법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이미 핵 보유와 사용 원칙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나라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핵사용의 원칙, 즉 선제불사용, 소극적 안전보장, 핵전파 방지 등을 핵교리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은 최고 군사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최고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핵공격의 조건을 세세히 밝혀 공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이는 미국에 대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고 해서 미북 간 대화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한 19,0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하면 핵정책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식량 문제와 인민소비품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식량난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지 못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 전망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전제로 한 대북 군사 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체계를 갖추고 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도 배치됐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해 미국의 핵우산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동맹은 이미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췄다며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인해 대북 군사전력이나 작전계획이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defense plans are sound.
We are 미국과 북한의 대화재개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은 이미 지난 1년 이상 상대방의 의도를 떠본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대화를 해도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4년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겁니다. 미국의 USA Today 신문과 여론조사기업 입소스가 8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기는 사람은 4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미북 대화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서밋 2022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격과 도발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이 재임 시절 시작한 대화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은 그동안 5차례 화상회의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직 얼굴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미중 정상의 합의 여부에 따라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도 무한 경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과 타협 협력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진핑 바이든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의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길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년 전 버마 정부군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부군은 마을을 습격하고 강간하며 고문하고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죽인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74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습니다. 2022년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버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 대해 저지른 만행은 대량 학살과 반인류적인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2021년 2월 버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과거 로힝야족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많은 군부 인사들이 버마의 민주적인 미래를 없애기 위해 버마 국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마 군사정권은 민주화 세력이자 야당 지도자 4명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버마 군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뻔뻔하게 무시한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 같은 폭력의 확산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민족과 소수종파는 버마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버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협약에 따른 버마에 대한 독립조사기구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버마의 군사 만행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또 버마군의 행위와 관련된 정의와 책임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지지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버마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2017년부터 미국은 로힝야족과 버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17억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은 버마 라카인주에서 정부군의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로힝야족에 대해 선도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와 이 지역의 다른 로힝야족들을 돕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글라데시 등 이 지역 출신 로힝야족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의와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버마 군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증가하며 버마에 있는 모든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로힝야와 버마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